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의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낯선 땅을 밟는다.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 오늘 그 본문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호수아서에서 사실 6장이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잘 알려져 있는 장이죠. 여리고성 전투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첫 번째 읽었던 부분은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중간에 읽었던 부분은 이제 곧 여리고성 전투를 막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에 읽었던 6장 26절은 여리고성 성이 무너진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 한국에서 크고 자랐는데 여러분들의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전혀 가질 수 없는 한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낯선 땅에 발을 디뎠다는 겁니다. 뭐 유학으로 왔건 이민으로 왔건 우리는 익숙한 땅을 떠나서 낯선 땅에 왔습니다. 처음 이 땅에 발을 디디던 날의 기억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유학 와가지고 미국에 첫날 왔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는 한국에 드라이브스루라는 게 없어가지고 드라이브스루가 그렇게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잭 인 더 박스. 네. 그런 첫날의 기억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이 땅에서의 세월들을 살아왔는데, 그것은 우리 이번 그 하고 있는 설교 시리즈에 비유하자면 여러분들이 거쳐왔던 수많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피지컬리 진짜 땅을 말하기도 하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학교이기도 하고 직장이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가졌던 여러 경험들이기도 하고, 또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했던 경험들, 그 안에서 겪었던 성취나 차별이나 서러움 등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냥 저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반복하게 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2026년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2026년이라는 것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 속에서 이전에 우리가 걸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는다는 점에서 그것은 또한 낯선 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낯선 땅에 발을 디뎠다는 것이 곧 낯선 땅을 살아간다 혹은 낯선 땅을 살고 있다라는 것과 동의어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가령 미국에 여행 온 사람들이, 처음으로 온 사람들이 낯선 땅에 발을 디뎠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낯선 땅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냥 경험, 잠깐의 그냥 방문일 따름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낯선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 차별의 경험도 있고 서러움의 경험도 있고 또 혹은 다른 여러 가지의 우리의 경험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 느낍니까? 아, 정말 내가 낯선 땅에 왔구나. 낯선 땅에서 살고 있구나. 라고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순간들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 발을 딛고 들어왔지만, 그러나 낯선 땅을 아직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5장 중반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는데 중반까지는 무엇인가 아직 그 수업으로 따지면 prerequisite 같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격적으로 5장 후반부부터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낯선 땅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땅.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부터가 우리에게 조금 더 의미 있고 적절하게 와 닿을 수 있는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2026년이라고 하는, 아니 30대, 40대, 50대라고 하는 새로운 것들, 낯선 것들을 대하면서 내가 낯선 땅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영적인 자세, 어떤 영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낯선 땅을 밟는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다섯 번째 메시지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이냐?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의 태도가 어떻게 드러나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그러고 묻습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사령관이시여,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전쟁하려는데 신을 벗으래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 구절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던 모세가 자기의 동족을 학대하던 이집트 사람을 죽인 일로 미디안 광야로, 이집트 왕궁의 왕자로 자라던 모세가 쫓겨나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왕자의 신분에서 양치기의 신분으로 거기서 양을 치고 살 때 어느 날 호렙산으로 가서 불타는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떤 면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는 막막한 인생의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는 어때요? 여호수아는 이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죠.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삶, 우리의 형편에 하나라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런 위치에 있다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것까지는 이해된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출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앞뒤가 막혀 있고 어디로 갈 것도 없고 그저 양치면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땜빵하듯이 그렇게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낯선 땅을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다른 상황 가운데에서 혹시 모세와 같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했던 순간들, 아니면은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큰 부담이 여러분을 짓눌렀었던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많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어깨에 있는 짐이죠, 그 수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너무 커서 그 부담감에 눌렸던 순간들, 그리고 앞에 닥쳐있는 것들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를 짜내지만 스스로 나약하고 힘이 없다고 느껴졌던 순간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바로 여기 여호수아가 맞닥뜨린 장면, 다시 말해서 낯선 땅에 들어와서 무엇인가 큰 일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낯선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신을 벗으라, 바로 순종의 자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순종의 옷을 입고 있는 겸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얘기 가장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과이고 열매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가능케 하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순종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겸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죠. 우리 지난번에 타운홀 하면서도 그런 얘기 나누었잖아요. 가장 많이 느끼는 것들, 불확실성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없는 지혜를 더 짜내야 될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겸손을 입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정말 그들은 영적인 겸손을 힘입고 영적인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여리고와의 전투에 임했을까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여리고와의 전투의 방식은 좀 이상했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여리고와 싸움을 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싸워라. 앞으로 6일 동안은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제사장 7이 뿔나팔을 불며 돌고 그 뒤에는 언약궤가 따라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뒤에 쫓아가는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일째가 되는 날에는 제사장이 뿔나팔을 불고 난 후에 백성들이 큰 함성을 여리고성을 향해서 큰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쟁의 방식이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보더라도 여리고성이 만리장성 같은 성벽은 아니었을 거라고 말해요. 성벽과 이 성이 있다면 이렇게 담과 그 뒷부분에 뭐 사람 사는 집도 있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벽의 구조와는 조금 다른 그런 그 당시 방식에 어찌 보면 좀 허술해 보이는 그러한 성벽이었을 거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양이 그 단단함이 어떨지라도 그런다고 할지라도 소리를 질러서 성벽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소리를 질러가지고 성벽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건 터무니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소리를 지르면 성벽이 무너질 거야. 논리와 이성으로 들어맞지 않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내가 보통 점잖은 예의 있는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여러분 어처구니가 뭡니까? 아시죠? 어처구니는 맷돌에 윗돌과 아랫돌을 연결해주는 그 손잡이 있잖아요. 그게 어처구니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그 손잡이가 없으면 맷돌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죠. 손잡이가 없는데 그 위아랫돌을 아무리 돌리려고 해봐야 제대로 돌아갈 턱도 없겠지만 그것이 맷돌의 역할을 할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도 그것을 어떻게든 돌려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좀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소리를 질러라.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성경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인데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여기면 어부니까 여기는 고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밤새 수고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말하는 저곳에 그물을 던져라. 어부들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저기는 없어요. 저기는 있을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겸손히 순종했죠. 예.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처음부터 무조건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낯선 땅을 걷다 보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처구니 없는 겸손을 요청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앞두고 신을 벗는 것이 신발을 벗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뿔나팔 소리에 의지해서 언약궤 뒤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도는 것 어처구니 없는 전쟁의 방식이지만은 그것이 겸손의 실천입니다. 신을 벗었어요. 겸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아요. 그게 겸손의 실천입니다.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침묵하라는 겁니다. 그냥 6일 동안은 그렇게 돌라는 거예요. 나팔소리가 성경에서 나팔소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라면 그 나팔소리에 뒤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묵은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침묵해라 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도 내가 너희에게 하는 얘기가 어처구니가 없어도 그냥 침묵해라 라는 것이 겸손의 실천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상황이 아니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싶은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라고 하는 겸손의 실천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겸손을 실천하는 것, 다시 말해서 침묵하며 그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바로 그러한 영적인 겸손을 요청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처구니 없어 보이지만 그 밑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적인 논리를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겸손을 시작하고 겸손을 시작했더니 그들의 겸손이 다다른 지점이 어디일까요? 그들의 겸손이 어디에 다다라요? 바로 26절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26절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이에요. 여리고성을 전멸한 다음입니다. 26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어요. 문짝도 다 어그러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성벽을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 다시 성문을 모양새 있게 마치게 좀 마련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큰아들과 막내아들을 다 잃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되게 저주의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가나안 전쟁은 영토 전쟁이나 인종 부족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전쟁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전쟁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오늘 26절의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여리고성의 성벽을 다시 세우지 않는 것, 그 성문을 다시 달지 않는 것.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여리고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여리고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방 민족의 삶은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 세상에 절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절하고 복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삶을 뭐라고 표현해요? 성벽을 다시 쌓지 않겠다, 성문을 다시 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가나안 전쟁은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주인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요 구주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삶이 가나안 전쟁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세워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너뜨렸던 여리고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달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겸손이 마지막에 도착해야 되는 총착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 겸손은 바로 그렇게 구별된 인생,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야 하는 거죠. 제가 본문을 다 읽기가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6장에 나와 있는 여리고 전투에서 보면 마지막 7일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성을 점멸시키는, 몰락시키는 7일째에 여리고 성이 함락되기 전에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이제 여리고 성 우리가 이길 건데 너희가 점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모든 은이나 금,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다시 말해서 전리품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헤렘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드린 것은 손대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6장이 끝나고 7장, 8장에 가보세요. 여리고 성보다 규모가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지잖아요. 전멸돼, 뭐, 크게 패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7장, 8장에 나오는 아간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 바친 전리품에 손을 댔잖아요. 아간이 손을 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 했던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 전리품이나 무너진 여리고성이나 무너진 그 성문이나 그러한 것들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 그 전리품을 다시 가지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입니다. 아간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낯선 상황, 낯선 땅, 낯선 2026년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 낯선 땅을 밟는 이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과 동력은 영적인 겸손인데, 신발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겸손을 시작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처구니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순종하는 영적인 겸손의 실천이 있고, 그 마지막에 다시는 성벽 세우지 마라, 다시는 성문 세우지 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인 겸손이 가 닿을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가 닿을 수 있는 그러한 낯선 땅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백성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